329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부름받았을 때에도 오직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람은 항상 그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내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사람이 세상을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제가 그걸 나무라겠습니까? 뭐 장모님들이 나무라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 보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나무라려면요, 그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말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은 다 자기 사랑으로 살아도 나는 내 사랑으로 살지 않고, 남은 다 자기 입장을 위해 살아도 나는 내 입장이 아니라 타인의 입장을 위해 살아갔을 때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죠. 사람의 모든 행동은 그처럼 자기 입장을 기준해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주일 예배에 빠졌습니다. 뭐가 작용했을까요? 말씀이 작용했을까요? 내 입장이 작용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부부 싸움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하려는데 교회 가려는데 부부 싸움 했다. 부부 싸움 해가지고 기분 나쁘다. 나 교회 안 갈란다. 뭐 이런 경우가 여러분께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있을지도 모르겠죠. 자 그러면은 부부 싸움에서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간다. 그건 뭐가 작용할 것일까요? 말씀입니까? 내 입장입니까? 내 기분입니까? 내 기분, 내 입장이 작용해서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 주일에 빠지겠다. 이런 경우는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럼 이것은 말씀이 작용한 것입니까? 내 입장이 작용한 것입니까? 그 역시도 내 입장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다음 주일 교회 오면은 목사 보기 미안한지 얼굴을 좀 피하죠. 마주치면 씩 웃죠. 그럼 저도 씩 웃습니다. 그 뜻은 예, 압니다. 그겁니다.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항상 그 하는 말이지만요. 왜 주일 예배 빠진 걸 가지고 목사한테 미안해 합니까? 왜 미안해요? 그 예배 빠진 것이 목사한테 무슨 피해 주는 게 있습니까? 피해 주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왜 안 나왔을까 신경 쓰게 한 거. 그건 피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말고 목사한테 피해 주는 것은 여러분께 없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은 예배 빠진 나한테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문제이지 목사 눈치를 필요는 사실상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목사 눈치는 볼지언정 예배 빠진 내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는 신경이 쓰이는데 예배에 빠진 당사자 나는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내 존재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존재, 육체 존재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영적인 존재성, 그것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해져요. 사람들이 진지해지는데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무지 진지해지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돈 문제에 대해서는 심장이 떨릴 정도로, 살이 떨리고 손발이 떨릴 정도로 진지해집니다. 온 신경이 곤두서입니다. 근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떨리지가 않습니다. 도무지 진지해지지가 않고 가볍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니 성경 펴놓고 잠자거나 딴 생각하기 일쑤죠. 이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 대해서도 가볍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한다 그 얘기는요, 자기 구원 문제를 가볍게 여긴다 그것과 같은 뜻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원 문제에 대한 진지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 교회에 나올 때에 뭘 보려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구구동 이 교회에 와가지고 솔직히 뭐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볼 것 없거든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 얘기는요, 너희가 광야에 나간다면은 거기에 선지자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 때문에 나간 게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말씀 때문이 아니라면은 그냥 바람 쐬러 간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에 마음이 없이 관심이 없이 광야에 나간 사람 보고 너희가 좋은 옷 입은 사람 보고 나가려냐? 그러면 광야까지 갈 필요 없다. 왕궁에 가라.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걸 보러 나가느냐? 그러면 역시 광야 갈 필요 없다. 사방에 널리는 갈대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광야에서 선지자를 보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 뜻입니다. 왜 광야에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 때문에 광야로 나가는 그런 길이 돼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요, 자기의 영적인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런 문제에 진지한 그런 신자는요, 우리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해서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고 말씀이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죠. 예배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그날 뭐 부부싸움에서 기분이 안 좋아도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런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모인 이 예배가요, 돈이 드는 자리라면은, 그래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100만 원 생기고, 두 번 드리면은 1000만 원 생기고, 뭐 그런 것이라면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굉장히 진지해질 겁니다. 저부터도 말이죠. 뭐 그런 예배라면 부부 싸움이 아니고 어떤 집안이랄지라도 참석하려고 온 힘을 다할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말씀이 작용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항상 내 기분, 내 입장이 작용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을 행여나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런 의도로 들었다면은 혹시 그런 분 있으면은 지금 내가 제 자리에 있는지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 내가 빠져가지고 어디 길거리 있을 거예요. 가다 줬으면 주면 되고 주일 예배 나오라 그런 얘기는 전혀 지금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뭐 부부 싸움 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고 뭐 집안일 때문에 안 나오고 놀러 가느라 안 나오고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잘못된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여러분의 구원을 생각을 하고 영적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의 길이냐 방향이냐 그것만큼은 여러분이 좀 돌아보시라 그 말이에요. 나오란 건지 말란 건지 감을 못 잡겠죠. 알아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구원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진지함을 보인 그런 사도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단지 어떤 사도의 인간성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한다. 참 목사 입장에서 정말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사도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은 이 정도로 그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사도였다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내 목숨까지 주는 것을 기뻐할 정도로 사랑한다. 그게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각처에 퍼진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다. 사랑의 수고가 있다. 소망이 인내가 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의 소문은요. 그 데살로니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시나 그 증거예요. 그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있는 그 증거물로 믿음의 소문이 들렸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주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임이 드러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는 그 교회를 그냥 교회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로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기뻐할 정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마음이 이 정도라 그 뜻입니다. 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주의 몸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기뻐한다. 그 말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바로 그 정도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 교회가 아무리 믿음의 소문이 퍼진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내 목숨 주기를 기뻐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뭐 너희들 믿음의 소문이 안 돼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할 뿐이겠죠. 내가 은속교인이라면 은속교회의 믿음 소문 났다 그게 좋겠지만은 내가 은속교인 다른 게 믿음 소문 났습니다 그건 좋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무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 그 얘기는요, 그만큼 이 사도는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진지했다. 그걸 의미하는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지하지를 않았다면 사도가 주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주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성도라고 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모습은 죽었다 깨어나도 나올 수가 없는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위까지 주장하지 않게 됩니다. 이 권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많아지는데, 왜냐하면 이 현대교회의 이 목사님들의 권위를 너무 주장을 해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너무 권위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 목사에 대해 흔히 하는 말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제사장이다, 뭐 그런 말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게 성경을 아주 인속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그 엉터리의 말에 지나지를 않습니다. 뭐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목사를 반대하는 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요. 목사를 성이 복을 받는다, 뭐 이건 너무 잘 듣는 그런 말들. 이런 말을 아직까지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또 많이 있죠. 목사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러한 말은요, 그건 목사가 복의 근원이다 그 뜻이거든요. 목사 복의 근원의 뜻인데, 그게 어떻게 목사가 복의 근원이 됩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뭐 그대로 또 믿고 받아들인 걸 보면은 이 교회 교인들 수준이 어떤지 그것도 알만해요. 근데 희한하게 또 그런 소리 들었는데, 오전에 목사한테 들었는데 오후에 또 너무 이제 발부러지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아차, 또 내가 목사 대들어가지고 또 징계받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나오는 거죠 또.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신자라면요, 발이 부러진다 해도 굽히지 않고 난 목사가 주만 믿겠다, 주만 바라보기 이렇게 나가야지 믿음입니다. 목사의 권위는 있습니다. 근데 없어요. 뭐 있다고 해놓고 없다 하니까 뭐 무슨 말 하겠지만, 목사의 권위는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목사란 직책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전파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고, 목사가 아니고 복음에. 근데 복음이 아니라면 권위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복종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걸 분별해야 될 지혜가 여러분께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말씀 그 복음에 권위가 있는 것이지 목사란 직책에 부여된 권위는 없습니다. 담임 목사니 당회장이니 하는 것도 신자 위에 어떤 그 놓여있는 그런 그 칭호들이 그 아니에요. 당회장은 딴 건 아닙니다. 당회할 때 그냥 사회하는 그게 당회장이에요. 그냥. 또 담임 목사는 그 교회에 예배를 맡아서 뭐 인도하고 또 뭐 공동회 인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담임 목사도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니까 신자는 담임 목사 말을 드려야 된다, 이런 건 성경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에게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신자들 위에 사도가 높다, 그런 권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사도는 교회로부터 그 쓸 것을 또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는 그런 권위까지도 주장하지를 아니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게 어머니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기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와 신자라는 그런 관계에서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랑의 관계에서 바라본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고 너희는 신자다. 그러니까 사도인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마땅하다. 이런 게 사도란 직책의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게 됐나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런 식으로 권위를 주장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어떤 그 쓸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나는 주장하지를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도라고 하는 그 직책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성도를 대하게 되면은요, 권위에 대해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도가 그 권위에만은 대접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함이 드는 것이죠. 왜 내를 이렇게 대접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권위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몸이다, 지체다, 이런 관계에서 만나게 되면 대접받고 안 받고 이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입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라는 그런 관계에서만 만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오늘날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참 그 권위라고 하는 걸 굉장히 많이 그 얘기를 하고 또 주장을 하고 권위에 대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그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해주지 아니하니까 섭섭함도 이제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뭐냐면 결국 어떤 교인과 목사가 사랑이 아니고 어떤 그 교인과 목사라는 그런 관계에서만 자꾸 만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게 주장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목사와 교인들에게 교인의 의무를 다해라 그런 말도 하게 될 강요를 한다 그 말이죠.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9절부터 오면은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곧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가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자기 일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다. 교회에 자기 쓸 것을 받지를 아니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두고 이제 하는 말이 자비량 성교 뭐 그런 말 여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기 쓸 것을 자기가 일해서 벌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해 교회에 자기 생활 받지 않는 목회, 그걸 자비량 목회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그 사람들 굉장히 어떤 이상적인 목회자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 어떤 목사 교회에서 생활 받지 않고 스스로 일해가지고 목회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은, 야, 그 사람은 굉장히 좀 성경적인 목사구나. 복음을 아는 목사구나. 또 이런 생각으로 또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저는 이제 완전히 이제 이상한 목사 돼버리죠. 쓸 걸 받고 있으니까. 근데 사도는요, 지금 그 스스로 그 쓸 것을 벌면서 목회하는 걸, 그게 옳다. 그게 사도다운 것이다. 그런 말 하지를 않습니다. 또 사도는 다른 교회에서는 쓸 걸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자비랑 성교라는 게 옳은 목사의 태도, 그런 건 분명히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데살로니 교회에는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 교회 형편이 환란 때문에 좋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또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런 말은요, 지금 사도와 교회가 사도의 어떤 권위와 또 신의 의무라는 그런 관계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는 복음으로 인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로 만나면요, 난 사도니까, 난 목사니까 내가 쓸 건 내가 내놔야 돼.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교회를 자기 생계수단으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목사한테 당신도 바울처럼 이래가지고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그 속성이 뭐겠습니까? 행여 여러분 나한테 그럼 아까 제가 지금 찾아오는 겁니다. 당신도 바울처럼 이 직장구에 일하면서 그 목회하면 그게 더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속성이 뭐냐면은 당신 생활비 되느라 힘드니까 그 부담 덜자 그게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안 그럴까요? 결국은 뭐냐면 복음의 관계 또 사랑이란 그런 관계에서 맞는 것이 아니고 돈이 개입되는 그런 관계로 만나는 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실제 어떤 교회는요 목사를 안 두고 전도사를 둡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전도사는 값이 싸니까. 목사 두면은 생활이 많이 나가고 전도사를 두면은 돈이 적게 나가니까 교회에 부담이 적다. 그런 이유로 목사를 안 드려요. 그런 게 뭡니까? 결국 어떤 목사와 교인의 관계가 돈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려는 것까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목사든 여러분이든 또 여러분끼리든 어떤 돈이나 이 땅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복음이 개입된 그런 관계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 그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은속교회에 뭐 지금보다 교인이 더 적어져가지고 도저히 지금의 생활비를 목사에게 못 준다. 그러면 있는 대로 주면 된단 말입니다. 참 제가 이런 말 하자 굉장히 불안한데. 있는 대로 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 교회를 생계의 손으로 안 본다면 주는 대로 받으면 또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그런 마음인데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교회는요 돈이 개입될 수 없는 관계예요. 돈이 아니고 복음이 중심이 된 정말 진리와 말씀이 개입되어서 주님이 중심이 된 그런 관계를 모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목사나 교인이 돈에 진지해지면은요, 목사는 생활비를 더 받으려고 헌금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럼 교인들은 헌금에 부담 느끼면서 이참에 다른 교회로 갈까?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부담이 없이 하려고. 도무지 그런 속에서는 생명의 진리니 말씀이니 이런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돈에 진지해지니까 성경을 펼 때에도 예수를 전하고 생명을 말하기에 피는 것이 아니고 재정, 부흥에 신경을 쓰고 성경을 피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게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말이 나올지는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이 있든 목사는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와 생명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펴고 주를 전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랑의 교회가 2,200억짜리 건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다가는데 그 문제로 그 교회 목사가 엄청 시달렸어요. 교인의 호응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다른 곳에서 반대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래 요즘에 그 분의 설교 들어오면은요 교회 건축과 연관의 말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보다도 교회 건축에 진지해지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회 건축에 관한 얘기가 항상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진지해져 버리는 그건 결국은 무슨 일이 없겠다 그 말입니다. 과연 이 대사로니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걸 기뻐할 정도의 이 사도가 그 강단에 섰다면 과연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그런 생각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한 대로 뭐 건축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나올 만한 그리스도다. 또 복음을 듣는 여러분의 귀에 운하는 것도 항상 그리스도다. 그런 관계의 만남 속에서 교통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게 복음으로 인한 목사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거듭 말하자면 목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말에 권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든 신자든 진리 문제,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진지한 마음이 없이 그냥 만나는 것이라면은 그 몸에서 보일 것은 극히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관계,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죠. 다만 계산적입니다. 계산적이면서 남이 나 어떻게 대하는가, 여기에만 온통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오직 내 입장에 손해보지 않은 그런 길로만 가려고 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내 구원 문제, 내 생명의 문제, 영혼의 문제, 여기에 진지한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모이고 만난다면 그 관계에서 인간의 계산 속은 자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면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듣는 것으로 기뻐할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주의 은혜를 받은 관계,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하는 그런 관계로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항상 모임에는 인간의 계산된 어떤 모습이 자꾸 튀어나오는 우리가 항상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 우리 모두가 생명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지하지 못하다. 그 증거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 11절, 12절 볼까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도는요 지금 목숨을 내어주기를 기뻐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사랑받았음을 아는 분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구나. 그 넘치는 그 사랑이 자기에게 부어져 있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사도는 지금 성도를 사랑을 합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 성도를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또 그 사랑을 아신다면은 그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게 신자 됨이겠죠.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노력 힘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해봐야 잠깐 친하게 지내는 반짝 그런 모습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서로 스스로 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에 진지해지는 것입니다. 진지해졌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의 문제에 진지해졌을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에 그 구원에 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항상 밖에 겉도는 것이죠. 그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안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서로 만날 때에도 인간의 관계로 만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이 결론 갖고 내리십시오. 우리가 서로 내 영혼의 문제, 내 구원의 문제 진지해졌을 때에 비로소 십자가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와 깊은 사랑이 내 마음을 뚫고 나를 점령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뚫고 들어와서 내 강하게 나에게 자리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관계를 맛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기를 기뻐한다. 참 우리의 정신 가지고는 불가능한 말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말까지 그런 마음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관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지시고 그 진지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에도 그 사랑 안에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영혼과 나의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한 마음이 되게 주시옵기를 원하옵니다. 그 진지한 마음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단단한 그 마음을 뚫고 들어와 점령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 속에 주님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감사함 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하나님 합당 행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